16세기의 모든 사람들은 태양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말을 하여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하나의 작은 행성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온 우주의 만물의 중심으로 착각하고 그 세상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젊은 날에는 자신의 생각,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자기의 비전, 자기의 성공, 자신의 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꿈, 내 비전, 내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피, 그 옛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사는 것 전부가 기적이며 놀랍고 신비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을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명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두 명은 강도라고 기록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을 행악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을 강도로 기록합니다. 강도란 공개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고 살인까지 하는 그런 악한 일입니다. 그들은 둘 다 똑같이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똑같이 십자가라는 형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동일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 곁에 달렸습니다. 참 희한한 운명입니다. 예수님과 두 강도, 세 사람이 모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잔인하게 십자가에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 사람 모두 벌거벗은 채로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힘은 똑같았지만 세 사람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오해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한 물어보지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오해받아 본 적이 없다. 이런 분 계세요? 특이한 분이지요. 나는 한 번도 상처받아 본적 없다.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억울한 일 한 번도 당해본 일 없다. 그런 분 계세요? 아마 죽은 사람이겠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억울한 일 당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오해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첫 번째 사람은 편의상 왼편 강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강도 짓을 하다가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도둑질 하다가 잡히면 그는 언제나 자신의 잘못을 보기보다도 억울하다고 말하고 주위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탓하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당해도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남을 비난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말로 조롱합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보고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온 우주에 티끌만한 존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 큰 소리치고 비난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비난하기로 선택하며 산다면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위 사람을 비난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아직 자아에 대하여 아담의 피, 옛사람, 옛자아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성품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합니다. 고통스럽죠. 저희 집에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가끔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면 그런 억울한 일을 얘기를 합니다. 아빠, 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얘가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그럴 때 이 목사의 아들, 딸들은 참 조심스럽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너도 한 대 때려줘라 그러겠죠. 근데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너, 하나님이 너를 성숙시키는 거야. 너 그런 얼굴한 일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눈물을 쭉 흘리죠. 때때로 저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얘기를 듣고 온데, 또 누가 자기를 때리고 갔다고 얘기 들으면 솔직히 저도 너도 한 대 때려줘라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가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허락했다. 너 그 억울한 길을 이겨내야 된다. 그래야 너의 인격이 성숙된단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는 조금 어려운 설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죠? 유대 지도자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로마 병정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굴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를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 하나님 다 듣고 있었습니다. 39대의 그 악한 매질, 고통스러운 매질, 십자가에 못 박힘, 옆구리에 창이 찔림,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쓰여지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부당한 거짓 증언, 매질, 가시 면류관, 십자가에 못 박힘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것은 불공평하다, 부당하다, 억울하다 한다면 피해자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부당하게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 세상이 공평하지 않느냐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났습니까? 왜 부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왜 미국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람은 똑같은 가정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참 사실 잘생긴 얼굴이에요. 근데 사람은 딱 처음 보면 눈을 보죠. 제가 좀 눈만 컸더라면 참 매력적인 남자인데, 저희 집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눈 얘기하지 마라. 기획이 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 애들은 언제나 뭐 제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되면 꼭 눈 얘기 키 얘기합니다. 아빠 눈은 아주 커요. 키도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맨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제 눈을 이렇게 눈 떴는지 안 떴는지 알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제 키를 이렇게 아담하게 만드셨을까요? 가진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제 짝지가 항상 1등입니다. 전교에 1등입니다. 그 친구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언제나 1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지. 네, 오늘부터 이번 시험 기간에 너희 집에 가서 자겠다 해서 그 친구랑 똑같이 한번 행동해 봤습니다. 집에 갔더니 계속 자요. 나도 잤지요. 그리고 시험을 쳤지요. 성적표, 걔는 1등이에요. 나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왜?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냐? 비법을 얘기해 주는데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쓸 때 자기는 그냥 다 외워진대요. 그게 사람입니까? 그 친구는 왜 그렇게 머리가 좋고 저는 열심히 외워야 외워집니까?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건강이 다릅니다. 성장 과정이 다릅니다. 세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공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른 경험을 허락했습니다. 그게는 하나님의 각기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모든 분노와 원망과 비난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왼편 강도는 평생 비난으로 인생을 허비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왼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기적적으로 십자가에서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세상에 다니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나는 희생자였다. 나는 국가의 피해자였다. 나는 세상의 피해자였다라고 말하고 다닐 것입니다. 왼편 강도는 평생을 피해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을 힘들게 한 자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피해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미래를 주어도 어두움으로 인생을 낭비할 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란 축복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광야에 계속 머물러야 했죠? 그들은 불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 원망하며 산다면, 비난하고 산다면, 불평하며 산다면, 불신 속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예비해 두신 그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부인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을 보복하려고 하거나 형들의 행동에 대하여 복수하려고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힘들게 한 모든 자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지 마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 나라는 이 아담의 피, 옛 자아가 죽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비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더럽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 참 좋은 사람인데 차를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누가 착 끼어들면 그때 옛 자아가 착 살아납니다. 이때 이 옛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분노가 있었습니까? 원한이 있었습니까? 공격이 있었습니까? 비난했습니까? 그들의 사소한 행위까지 분석하고 따졌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의 어둠이 나타났습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비슷하게 행동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 채찍질, 못, 창, 벌거벗음, 수치, 조롱당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때 반응은 비난으로 맞서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때가 가장 우리의 어두운 면이 드러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어둠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왼편 강도는 원망과 분노와 비난으로 피해자로 인생을 마친 자였습니다. 두 번째 강도를 보지요. 40절에서 4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를 우리는 편의상 오른편 강도라고 말해봅시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하였더라. 두 강도는 다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분명 두 명이 다 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 강도, 이 사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분명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강도로 살았으니 누가 보아도 그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범죄 현장에 붙잡혔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늘 억울하다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논리적으로.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온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작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누구를 향해 불평을 하시지 않으시고 아무런 원망이나 욕설을 퍼붓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평생 분노와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도 용서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예수는 죽어가면서 용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34절을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강도는 자기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0절에서 4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초라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는 순간 비난, 비판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죄에 대해 보응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죄가 없다 변명하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을 닫았습니다. 원망과 분노의 비난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었던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림이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는 예수님을 주목함으로 천국을 얻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결혼하여 만난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자기를 괴롭혀 매일 울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에게 야단을 맞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참이 시자가 달린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시댁, 시동생, 시누.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이 시편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우리 며느리들은, 이 며느리들은 시청도 안 간다고 그래요. 시자가 붙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 자매가 정말 너무 억울해서 울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찬송가 510장을 찬양하라는 그런 생각을 주었습니다. 급히 찬송가를 피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자매님은 찬양을 부르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매님은 그 찬양 속에서 예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그 자매님은 예수님 속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 자매님의 마음에는 행복의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를 보았습니다. 강도들을 못 박았던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를 못 박는 십자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 중 오른편 강도는 비난을 멈추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천국을 소유하였습니다. 시 한 편을 읽어볼까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편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 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못 박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그 상대방에게 시선을 두는 한 여러분은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나타납니다. 생각지 않는 고난이 나타날 때 비난하고 싶습니까? 억울하다 말하고 싶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푸대접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오해를 받았습니까? 십자가는 생각지 않았던 내 어둠을 파괴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는 내 옛사람을 죽이는 곳입니다. 오른편 강도처럼 비난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요셉은 요셉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나타나면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믿고 비난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자는 피해자의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자의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꺾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나타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나타난 악역을 한 자들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악역을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말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악역을 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악역을 하는 사람들 삶의 태도를 고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침묵으로 이겼습니다. 십자가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아담의 피,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내 옛자,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나게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니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게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인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담의 피, 이 아담의 피가 죽지 않아서 기적도 없고 천국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지금 못 박히고 있다 말하고 다닙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아직도 적개심이 있습니다. 나는 늘 비판하며 공격적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분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온 우주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인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겐 십자가는 필수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조건 단 한 가지입니다. 누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아무도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의 내가 주인이었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피로부터 내려오는 내 옛사람이 죽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2004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참 우리 그 영화 보면서 힘들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 그 매 맞는 장면, 그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뭐라고 느꼈어요? 아이고 예수님 안 됐네. 예수님 참 어려웠겠다. 그렇게 느꼈습니까? 아직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고통은 내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예수님이 못 박힌 게 아니고 내 옛사람이 같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이 죽게 되기 바랍니다. 그 고통 끔찍한 고통이에요. 그 끔찍한 고통 내가 당하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며 죽는 것 같은 그 아픔이 내게 있어야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여기에 이 만일이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활할 걸 믿습니까? 부활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떤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 아담의 피, 옛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 아담의 죄가 뭡니까? 아담이 뭐 살인한 게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간음한 게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버린 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아, 뭐 하나님 먹지 말라 하거나 말라. 내 마음대로 먹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이것이 죄의 모든 뿌리를 갖습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살인했다,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남에게 탐냈다, 이게 중요해요. 그거는 죄의 열매라 그러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 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죄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인이 아닙니까? 죄의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죄인이에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게 죄의 뿌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의 피예요. 이 아담의 피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 이게 죽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죄의 열매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 딱 온도만 갖춰주면 죄의 열매가 확 피어요. 개나리는 4월 4일 핍니다. 4월이 되면 개나리가 확 펴요. 겨울에 개나리 안 나타나요. 개나리 꽃이 안 폈다고 해서 개나리가 아닙니까? 온도만 갖춰주면 개나리 꽃은 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 안 짓는다고 해서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온도만 딱 갖춰주면, 차만 착 끼어들면, 온도만 갖춰주면 뚜껑이 열리면서 죄가 탁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아, 나 요즘 뭐 죄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인 되어서 사는 것, 이게 죄예요. 내가 주인 된 삶,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옛사람, 내 아담의 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는 날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우리 다 부활을 기대해요. 죽지도 않았는데.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다면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입니다. 한번 복장할까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거짓말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미움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비판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분노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음란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두려움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죽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정욕, 내 고집, 내 생각, 내 억울함, 내 분노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 그 중에 사울,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안에 예수가 살자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뜬소문과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억울하다 말하며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몸에 채찍질한 그 39대의 매를 때린 로마 병사를 확 잡았습니까? 맥사를 붙잡았습니까? 대제사장을 체포했습니까? 손과 발에 있는 못 자국을 쳐다보면서 치를 떨었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한마디도.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특징입니다. 부활 이후에 그것은 모든 것이 새롭고 새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 이후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은 부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부활의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부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만이 줄 수 있는 완전한 기쁨,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인생이란 40부터가 아니라 20부터 시작하는 것이 또 아니라 다만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억울함에 대하여 죽고 비난에 대하여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하며 그럴 때 완전히 영혼이 바뀌는 날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피해자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처받았다 말하는 단계를 지나 이기는 자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피해자로 사는 자가 아닌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상처받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매일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창조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신음하고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정부에서 전문가들을 보내서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곧 물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을에 있는 산 위에 수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식수로 삼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오염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물줄기의 입구에 도달했지만 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수부를 보내어서 수원 근처 수중을 탐색했습니다. 잠수부의 보고에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커다란 어미돼지와 돼지 새끼들이 수원 입구에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돼지들이 사고로 익사한 후에 거기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깨끗한 상수원이 오염되었습니다. 잠수부들이 죽은 돼지들을 치우자 물은 다시 전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원망, 분노, 비난은 돼지 시체들처럼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십자가에 대하여 더 이상 묵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일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상처 준 자에 대하여 용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억울한 일, 원망, 분노, 비난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모든 원망이 죽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비난이 죽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분노가 죽게 되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좋은 일을 기대하며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비난이 떠나고 찬송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새로운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에 대하여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창조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피해자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승리자로 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상처가 아니라 면류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천국 문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모르세요? 천국 문으로 뭐로 되어 있죠?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때 그 열린 천국 문이 뭐예요? 진주문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죠. 왜 천국 문을 진주로 해놨을까요?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로 하시지. 진주는 뭘 얘기합니까? 고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상급이 되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